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특별히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대하면서 그가 왜 이렇게 동생을 죽였어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처음에 들어오게 된 이래로 최초의 살인죄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농경 유목민 사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될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이런 미움의 감정이나 사람을 죽이는 범죄 행위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극심한 죄가 등장하고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의아감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범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인간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 왜 가인이 그렇게 범죄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부터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신학 자체가 기복신앙을 배제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뭐 성공한다 뭐 이런 말은 좀 잘못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공이다라는 말은 참 특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별로 바람직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을 붙이는 이유는 성공 예배 성공합시다라는 말은 그 반대가 되지 않기를 바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실패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성공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성공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참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 출처가요, 예배가 시작된 것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의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경외를 하나님 앞에 그 아너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 높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그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면서 예배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에 있어서 먼저 예배자의 자세 첫 번째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배가 두 형태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가 요즘 말로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 누구의 제사, 이 두 사람의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인이 드리는 제사,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보면서 어떤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제사가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2장에도 보면은 곡물로 드리는 소제로 드리는 예배의 그 제사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소제로 소산으로 드리는 그 제물 제사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또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레위기서에서 이 제사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제사가 번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번제 제사는 양이나 이런 짐승에 죽여서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 제사인데 특별히 이 번제 제사는 어떤 부분은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짐승의 그 동물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 제사예요. 그래서 burn offering이라고 그러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모든 것을 다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이 번제 제사는 모든 것을 태운다, 희생한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드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미리 레위기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번제로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벨은 그 의미를 여기서 어떻게 알았는지, 영적으로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담한테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첫 그런 짐승의 옷으로 입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어떤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 소산이라는 거, 첫 태생.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릴 것을 구별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귀한 그런 헌신의 자세를 예표하고 보여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두 번째는 또한 이 희생제물이라는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는 의미에서 그 아주 그 미닝을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가짐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은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은 소산으로 자기의 그런 어떤 농작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또 한 사람은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 첫 태생을 가장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다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리젝트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서로 다른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마음이 주 관건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better sacrifice than Cain did라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 it is by faith.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된 요건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믿음의 제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현대인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성도님들 다 예배 드립니다. 저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주 관점은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기쁘시게 받느냐 하면 그 받으시는 예배의 관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드립니까? 아니면은 무슨 동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다고 할 때요, 이 믿음으로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 예배를 향한 동기와 이유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 남들이 알지 못하 있는 숨어 있는 그 동기와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hidden motive and reason why you are here and worship God, why you worship God in this place.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참 예배자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분만을 아너링 하겠다고 그분을 높이겠다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참 예배자로서 나와서 그분을 레코그나이즈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그런 참 예배자인가? 주님은 그런 것들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구태연한 어떤 내 습관이나 아니면 그냥 나의 어떤 전통에서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서 어릴 때부터 내가 드려진 예배다라는 정도 그 이상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이런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전에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받았다고 합니까? 받지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받지 아니했다는 말을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열납하셨다, 열납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열납이란 말이나 받는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열납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셨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열납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열납했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어떤 의미냐면 주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시하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 looked with a favor. 호의로 보고 계셨다. 아니면 어떤 데는 He had regard for Abel's sacrifice. Regard라는 단어. 주시하다, 주목하다. 하나님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주시하고 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는 그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He looked with a favor.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주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의 동기와 이유가 바르게 될 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주시하고 주목하시고 보신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의 예배를 주시하고 주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가인의 예배는 주시하고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주목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 제사를 여러분의 예배를 주목하시고 주시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주목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시받는, 주목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주목하기를 바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할 수 없지요. 주목하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나를 보시는, 아니 사랑으로 나를 보시는, 나 사랑으로 나를 주목하고 주시하는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나 또한 응시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응시하시는,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의 그 응시에, 그 주목에 반응하며 나가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여러분 한 주일날 한 번 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 예배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 예배의 삶이어야 돼요. 그 예배의 삶이 everything이 내가 매일 everyday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배의 삶이 되는데 그 예배의 삶이 되는 관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이라는 말이, 헬라어 소마라는 말이 그냥 피지컬한 육체적인 바디를, 육체를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그리스 헬라에서는 이 소마라는 말이 지정에 걸친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your life가, 우리의 life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라이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관건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실험실에서 연구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집에서 도마로 뚝뚝뚝뚝 음식을 자를 때, 맛있는 국을 끓일 때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할 때 도마로 이 음식을 뚝뚝뚝뚝 자를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거 자르는 거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 그 삶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삶의 중심이 예배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이 죄를 다스린다, 극복한다, overcome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게 지게 되죠. 죄를 다스리려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열납하니까, 받으시니까 가인이 마음이 심히 분하며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가인의 마음이, 가인이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그 sacrifice를, 제물을 받아들였다고. 5절에 보면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얼굴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 분했다. 자기 동생 아벨한테도 분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어떻게 아벨의 재산은 받아주고 있는데 왜 내 재산은 왜 안 받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뭐 이래? 여기까지 이렇게 불평하게 되면요, 사람과 비교하고 이 비교의식 속에서 사람과 이 갈등 속에서 이 비교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만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엮어진 그 상황도 불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맨 처음에는 사람, 지도자, 모세, 이런 모세를 지도자를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불평하고 기분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다가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하고 안색이 변한 이 가인의 마음, 단순히 동생한테만 화가 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한테도 몹시 불쾌하고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화가 난 이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재물을, 내 예배를 안 받아주는 거야 하고 분노하는 마음, 동생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비판과 이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분하여 안색까지 변하기도, 이런 마음의 죄를 짓게 된 것이 지금 이 가인의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시험 들은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에서도 어느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다가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예배 잘못 드리면 시험 들어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잘못 드리게 되면 시험 받아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동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예배를, 나의 제사를, 나의 재물을, 나의 내가 드리는 이런 재물을 어떻게 안 받아들이는 거야 하고 그때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동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응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결국 사람과 비교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다.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시험만 잔뜩 들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만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잘못 갔다 가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recognize하고 하나님만 쳐다보셔야 돼요. 환경을 쳐다보시면 안 돼요. 교회 건물이 왜 이런가? 교회당이 왜 이런가? 왜 더운가? 왜 오늘은 추운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왔는가? 저 사람은 오늘 왜 또 왔는가? 저 사람은 왜 오늘 또 오지 않았는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응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주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참 예배자의 재물을, 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주시하고 주목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써있죠. 참 예배자가 어떤 예배입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찾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지금도 찾으세요.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That's it 이렇게 하면 안 돼요. That's what I have to do. 여러분의 중심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의 동기와 이유를 찾으십니다. 그거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드리는 걸로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참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예배자가 될 때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참 예배자가, 주 월시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셔야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찾으신다고, 받으신다고, 주목하시고 주시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시험에 들고 안색이 변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예배에 실패한 자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신다.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예배 실패한 자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네가 만약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드리는 자라면 괜찮을 텐데 네가 왜 이렇게 분하고 안색이 변했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느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책망 자체가 그 책망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책망이에요. 항상 우리 새벽 기도에도 보지만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책망할 때는 그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열왕기 상하에서 보였죠. 무엇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었습니까? 돌이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느냐? 가인이 돌이키라고, 그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7절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요. 그래서 마치 짐승같이 죄가 문에 다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호시탐탐, 기회만 있을 때면 문을 열고 확 들어가서 짐승이 마치 잡아먹고 억워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문에 엎드려 있다.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 죄가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결국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초반부에 강의하면서 이 마귀라는 것은 나 마귀야, 나 마귀야 하고 마귀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나 마귀인 거 알아? 하고 마귀는 안 찾아온다는 거죠. 마귀는 자기의 모습을 죄의 모습으로, 죄의 형태로, 죄의 모양으로 포장합니다. 그 죄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포장하고 그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 사람의 어떤 약점과 틈이 있으면, 죄를 지면 그때 여지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꼼짝 못하고 죄의 영향력과 죄의 파워와 그 인플루언스와 영향력에 굴복시켜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죄에 순종하고 죄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게 하는 죄의 종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파워가 있고 성령님만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도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한테. 죄가 문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 억어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문에 엎드리다가 결국 죄가 원하는 소원하는 대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서 죄의 종을 만든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원하나, 영어 성경에 it desire to have you, 그것이 너를 갖기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란다. 여러분, 이 죄, 마귀가 여러분들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만 우리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우리를 소유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또한 죄로 포장해서 우리를 그의 죄의 종으로 갖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It desire to have you. 그래서 뭐라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의 죄의 소원이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 이런 악이 너에게 유혹하고 이렇게 너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너는 어떻게 되냐? 너는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의 삶은 죄를 극복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버컴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죄를 이겨서 다스리는 삶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 의의 병기, 바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응시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분께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는 죄가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 완전히 failure, F학점 맞은 거야. 예배자로서는 이 사람은 완전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죽였어요.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9절에서도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6절에서도 가인에게 이르시되 두 번의 연거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실패한 가인에게, 실패자에게 하나님은 예배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실패한 예배 실패한 가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해 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 성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여기 다 들으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항상 에브리타임 성공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배 실패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신앙생활에서 좌절하고 내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의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살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이르신다는 것은 바로 예배 성공하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상에서도 보고 하에서도 보면은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예배가 무엇인지 참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참 예배자로 나오기를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책망해 주셨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을 포기하지 않고 6절과 9절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권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고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예배자로서는 적격자가 아니라 실패 삶을 삽니다. 결국 자기 동생까지 쳐 죽이는 하나님이 그냥 그의 재물을 받으시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그 자기 동생까지 죽이는 이 범죄까지 했던 이 아벨을 아니 가인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쳐 죽이게 되니까 예배자로서의 실패 거기다 최초의 살인자까지 된 그에게 또 하나님은 9절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권면 보시겠습니다. 내 아우 아벨아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이제는 예배까지 실패하고 이제 살인죄까지 저질렀을 때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신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예배자로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 위치를 하나님은 재검토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려고 물어봤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죽여놓고서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합니다. 아담하고 대화했을 때도 그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자기가 먹었습니다고 핑계를 대고 있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아담이나,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블레임하는 그 아담이나, 지금 그 가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책망하고 그에게 권면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든지 이실직고하라는 거예요.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낱낱이 고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낱낱이 고하는 거, 내가 무엇했느냐, 그 무엇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그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아들을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완전히 나는 모릅니다, 발뺌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들의 현주소예요. 내가 왜 사모나거를 따먹었느냐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실직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입니다. 자기의 적나라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이것이 참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호의로 그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응시하시고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단절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